일본 전범기업이자 세계 최대 배터리 분리막 업체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수출 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성장하자 일본이 특허 시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이 낸 이 소송의 법률 대리인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은 그동안 전범기업의 소송을 여러 번 맡아왔습니다. 라인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당글날인 내일 일부 보수단체들이 서울 도심 집회를 신고한 가운데 경찰은 개천절과 같은 기조로 집회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집회 금지를 막아달라는 보수단체들의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을 JTBC가 처음 보도한 이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JTBC의 취재는 지난 8월 말 조 전 대사대리 측 인사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취재 과정을 뉴스룸과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공개합니다. 지방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쫓는 이해 충돌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의원들이 이익을 챙기느라 세금이 축나도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제도적 허점도 보도합니다.
백제시대의 고성으로 추정되는 성벽입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클 수 있어 이 일대 주변으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 성벽 바깥쪽 주변으로 들어설 예정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차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지난해부터 수출 규제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 확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이 이런 우리 기업에 대해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인데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입니다. 2005년 당시만 해도 생소한 사업에 뛰어들어 10여 년 만에 세계 배터리 분리막 점유율 6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세계 최대 배터리 분리막 업체인 일본 아사히 카세이가 이 회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이 국내 기업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낸 건 수출 규제 후 처음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종합화학회사인 아사히 카세이는 전범 기업입니다.
작정을 한 거죠. 지금 들어온 침해 금지 소송이라는 것은 생산 설비를 폐기하라든가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다.
아사히 카세이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내 최대 로펌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선을 딱 온 순간 김앤장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하고서 난감했어요. 막막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사히 카세이는 소송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사들이 제품을 쓰면은 특허 부분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한테 피해가 되겠네. 그래가지고선 구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일본에 상장돼 있어 일본 기업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국내 기업입니다. 뛰어난 기술에도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일본에서 우연히 투자를 받게 된 게 상장의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국내 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 부문에 대한 국산화와 기술력 확보에 애써왔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 거대 기업이 특허 이의 신청에 이어 가장 강한 방법 중 하나인 특허 침해 소송으로 역습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이를 두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 특허 대응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우리 기업이 낸 특허 등록을 놓고도 일본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하기 전 단계가 바로 이의 신청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국산화에 주력하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분야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우리 기업 특허 등록에는 이의 신청 명단입니다. 주로 2차 전지나 반도체 부품 등 신기술 품목 관련 특허입니다. 전체적인 건수는 비슷하지만 수출 규제 이후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키우자 특허 분쟁이 늘어난 겁니다. 무리하게 특허 수명 늘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 특허의 수명은 보통 20년인데 특허가 만료될 때쯤에 특별한 새 기술 없이 비슷한 특허를 내는 겁니다. 이번 W스코프의 경우도 2005년부터 분리막을 만들어 왔지만 일본 기업 아사히 카세이가 이제 와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건 겁니다. 결국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식의 특허 전쟁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중소기업으로 소재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딱 그 소재 수출 규제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감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소송 들어온 거죠.
한 일본 기업은 지난달 우리 기업에 이의 신청보다 높은 단계인 무효 심판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무효 심판은 지난 5년간 없었습니다.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특허 분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법률 대리인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입니다. 전범 기업과 김앤장의 법률 대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로 보복을 한 계기이기도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김앤장은 전범 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당시 김앤장의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아사히 가세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4명입니다.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입니다. 국가 간 첨예하게 부딪히는 강제동원 재판에서 김앤장이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용광로에서 쇳물 녹이는 노동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7명이 신일 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앤장은 당시 신일 철주금을 대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가 일본 기업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는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을 일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김앤장은 히타치 조선을 대리했습니다. 과거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후지쿠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김앤장은 일본 기업 측을 대리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어렵게 진행하는 소송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무법인이 전범기업을 대변한 겁니다. 일제 강제동원 재판의 재상고심을 앞두고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직접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도 김앤장은 일본 기업을 대리했습니다. 송무팀을 이끈 한상우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집무실 등에서 여러 차례 독대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장을 따로 만난 겁니다. 2015년 12월 28일 체결됐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외교부가 김앤장 측에 알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한 변호사의 자필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메모엔 김앤장 고문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합의 내용을 미리 들은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을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일본 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이 앞으로 본격화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작년에 일본의 이제 수출 무역 보복 이후에 그때는 이제 직접적인 수출 규제 방식이었는데 별로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특허 침해 소송 같은 방식으로 본격화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국정감사 때만 해도 특허청이 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는데 이 건 외에도 한 건이 추가로 더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특허 침해 소송 등의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을 아마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두 건인 거네요. 일본의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특허 침해 소송이 계속 들어온다면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일본으로부터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서 주로 이제 특허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 대응센터를 만든다거나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이 공동으로 일종의 국가 기술 독립을 위한 이 특별기구 등을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당장 들어와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이 문제가 될 텐데요.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일본의 네. 전범기업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지금 법률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본의 전범기업이 글로벌 세계 1위 업체여서 사실은 무한정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대리하고 있는 게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아닙니까? 그것에 맞서는 우리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규모여서 우리 이제 대리인도 굉장히 어렵게 구했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이 싸움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국내 소위 한일 기술 독립전에서 우리가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소송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것도 일본은 끈질기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견제를 뚫고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최종 후보 2명이 남은 결선까지 진출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두 명의 여성 후보만 남으면서 25년 WTO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도전장을 냈던 8명의 후보 중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WTO 회원국 중 하나인 일본이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출마한 유명희 씨가 당선되면 일본으로서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매체에선 연일 유 본부장을 견제했습니다. 수출 규제로 분쟁 중인데 한국인이 WTO 수장이 되면 일본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I'm confident that Japan will also look at the candidates. What's most important is the persons, the candidates' competence and capability.
범정부 차원에서 유 본부장 선거 지원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러시아 등 5개국 정상들과 직접 통화하고 35개국에 친서를 보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유 본부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0여 개국 장관에게 직접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과를 예단하긴 이릅니다. 유 본부장은 통상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현직 통상장관인 반면 상대 후보인 오콘조 이웰라는 통상 분야 경험은 없지만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해 국제무대에서 인지도는 높은 편입니다. 두 후보 중 최종 한 명을 의견 일치, 즉 컨센서스 방식을 통해 사무총장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최종 결론은 11월 7일 전 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자유는 더 주고 책임도 더 묻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앞으로의 방역 지침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수준은 지금보다 좀 느슨하게 풀어도 방역 수칙은 알아서 더 철저하게 지키자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배양진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명입니다. 명절 이후 어제 잠시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다시 안정세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도 1년 이상 남았습니다. 정부도 장기전에 대응할 보다 정교한 거리두기 지침을 만드는 중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많이 주되는 책임도 같이 묻고 이런 쪽으로 방역실을 바꾸는 그런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이 말에 대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더 낮추되 개인의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건 구상권 청구 기준입니다. 개인이 방역수칙을 안 지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이 때문에 생긴 사회적 비용을 위반 당사자에게 물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판단으로 청구했지만 이제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것도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처벌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국가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너무 상황이 취약해서 도저히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영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나 업장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밀접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식당과 주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상황을 살펴보고 오는 11일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걱정했던 추석 연휴로 인한 가족 감염도 현실이 됐습니다. 같이 벌초하러 갔던 가족 9명이 확진됐고 이들이 각자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서 접촉한 사람만 300여 명입니다. 부산에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잇따라 감염됐는데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역학조사관들이 학교로 들어갑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코로나19에 걸린 겁니다. 학생과 교사 35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전교생을 모두 검사할지 검토 중입니다. 여학생이 검사를 받은 건 하루 전 할아버지가 확진되면서부터입니다. 추석이던 지난 1일 가족 10명이 경북 예천에 있는 산소로 벌초를 다녀왔습니다. 식사도 함께 했는데 이 중 9명이 감염됐습니다.
승용차로 이렇게 두 대로 이용한 걸로 저희가 보이거든요. 승용차로 같은 공간에서 장시간 이동을 하고 벌초를 하고 또 식사들을 한 걸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는 다 같이 감염이 되지 않았나.
가족들의 동선도 걱정스럽습니다. 사위는 연구원, 딸은 영어 공부방 교사입니다. 평택 미군부대 군인으로 근무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많게는 나흘 동안 출근한 사람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손자는 이틀 동안 야구단에 나가 운동도 했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만 300여 명에 이릅니다. 누가 처음 어떻게 걸렸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와 그 지인이 지난 9월 말 자주 만났고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난 게 확인됐습니다. 부산에선 간호조무사에게 영양주사를 맞은 3명이 잇따라 확진돼 감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무사가 지난 3일 갑작스레 숨졌고 장례까지 치러 역학조사마저 여의치 않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조무사에게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꼭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난 5월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던 인천의 한 학원 강사 때문에 7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80명 가까이 나왔죠. 법원이 오늘 그 학원 강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20차례 이상 거짓말을 하면서 확진자 규모를 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A씨.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시작됐지만 A씨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에 걸친 조사에서 20차례 이상 직업이 없다고 진술했고 동선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술집을 방문하고 학원의 과외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숨긴 겁니다. 결국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A씨에서 출발한 N차 감염은 7차에 이르렀고 감염된 사람만 80명에 달합니다. 법원은 오늘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겪은 공포심도 매우 컸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서울대병원 등 4개 대학병원 원장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병원장들은 2,700여 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면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며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장들은 이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들어서 재시험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광복절부터 개천절, 그리고 내일 한글날까지 공휴일마다 집회가 열리냐 마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은 내일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3건은 열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개천절처럼 9대 이하의 차량 집회는 허용이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개천절 때는 경찰이 차벽을 둘렀잖아요. 지금도 광장 주변이 좀 통제가 돼 있습니까?
예, 오후 6시 30분 이후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광화문 광장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설치 작업은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광장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광장 안쪽엔 집회를 금지한다는 경고 안내 문구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러 통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경찰은 이번에도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설치합니까?
예, 지금은 광장 주변으로 경찰버스 차벽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일 아침쯤에는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일 집회를 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서울 시내 곳곳에 임시 검문소도 개천절 집회와 마찬가지로 설치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집회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경찰이 돌려보낸다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방역당국에서는 이번에도 지하철이 그 근처 몇 개 역에 안 서고 그냥 통과할 거라고도 했죠?
예, 서울시는 오늘 지하철역, 시청역과 광화문역 등 이 지하철역 네 곳 등에서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철역 출입구 자체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이 차량 집회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도심 내 불법 주차를 단속하고 이 집회가 열릴 경우엔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또 법원에서는 이 사람 몰리는 집회 하지 말라고 판단이 나온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8.15 비대위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8.15 비대위는 경찰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경찰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라며 이 방역 상황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엔 이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퍼질 우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우리 공화당과 단체 애국순찰팀이 신청한 차량 집회의 경우엔 경찰이 미리 금지 통보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차벽을 놓고 뭐 과하다 아니다 엇갈렸잖아요. 내일 경찰의 대응이 달라질 게 좀 있을까요?
예, 오늘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개천절 집회 때 불신 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광장 주변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하긴 하지만 개천절 집회 때보다는 덜 촘촘하게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난 집회와는 다르게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로 다닐 수 있는 통행을 보장을 하고 광장 주변엔 임시 셔틀버스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배후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이고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중에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광주 MBC의 기자를 거쳐 사장을 한 인물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관계 인사를 김 전 회장에게 소개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를 통해 금품 로비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로비 대상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의 라임 조사를 무마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언급한 금액은 5천만 원이고 지난해 7월 쇼핑백에 현금으로 담아 이 전 대표를 통해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인사하고 나왔다,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이 전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공판에서 청와대 수석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소셜미디어에 금품 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는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 한치의 사실도 없다며 민형사를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히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진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의 주장이며 허구를 첨가해 보도하거나 퍼뜨린 모든 언론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한 언론사의 부국장과 기자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역시 이 전 대표를 통해서였고 기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라며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JTBC가 북한의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의 한국행을 처음으로 보도한 이후에 야당 의원들은 보도 경위를 놓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JTBC는 지난 8월부터 조 전 대사대리 측 인사의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조 전 대사대리 측이 제보를 한 이유와 자세한 취재의 과정을 공개합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이 JTBC 보도로 알려진 이후 야당 의원들은 줄곧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아니냐며 보도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 그 공개가 유출이라고 보십니까? 의도적인 공개라고 보십니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8월 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JTBC로 들어옵니다. 자신을 조성길 전 대사대리 측 인사로 소개했는데 2년 전 모습을 감췄던 조 전 대사대리 부부가 한국행을 선택해 국내에 정착해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물론 조 전 대사대리 측 이탈리아 지인들도 한국행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기 때문에 이 주장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로 지목한 사람을 찾기 위해 보안에 신경 쓰며 외곽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조성길과 비슷한 인물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이웃 주민들. 우여곡절 끝에 스포트라이트 취재진은 조 전 대사대리로 지목된 인사에 영상을 입수합니다. 한 달이 넘는 취재 끝에 결국 제보자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이릅니다. 그리고 정보당국에 공식 확인을 요청합니다. 정보당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좀 더 들어가 취재 내용을 일일이 제시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정보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왜 이런 사실을 언론에 알렸을까?
호수 밝기자가 너무나 피자가 너무나 많았고요. 그럼 우리 넣고 보자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나쁜 ***들이 있어요.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갔다느니 이런 왜곡되고 허황된 뉴스 때문에 고통스럽단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분노케 했을까? 오늘 밤 11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선 조성길 한국 정착 취재기를 공개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불도 나고 충전요금 할인도 줄었다는데 전기차를 사도 될까? 이런 소비자의 질문에 발로 뛰는 발품 경제 이주찬 기자가 나섰습니다. 값은 얼마나 하는지, 유지비는 어느 정도인지, 정비부터 충전소,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40대 직장인 홍승재 씨는 7년째 타는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제가 100km가 넘어서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 좀 싼 차로.
가격은 어떨까? 같은 모델 휘발유 차량보다 1천만 원가량 비쌉니다. 보조금을 다 받아도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지난 7월부터는 전기 충전료 할인 혜택도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절반도 안 듭니다.
네,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엔진 소음과 진동은 확실히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속력이 굉장히 높고 전기차는 기아가 1단밖에 없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가속을 하게 되면 마치 앞에서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충전입니다. 저속으로도 6시간에서 8시간, 급속은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충전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충전소가 없어서 마트나 주변 복지센터에 가서 일일이 충전을 해야 되겠다.
전기차는 제조사마다 충전 단자 모양이 여러 가지여서 공용 충전소에서는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차 수가 더 빨리 늘면서 100대당 충전기 수는 오히려 3년 전보다도 줄었습니다. 일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단독주택에 개인 충전시설을 마련하려면 13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정비 문제를 놓고 소비자 분진도 잦습니다. 전기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아예 통째로 갈라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입니다.
요 금강걸로다 인해갖고 배터리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보증 수리를 못 해준다. 뜯어보지도 않고 고객한테 2,400만 원 내고서는 배터리를 곤칠하면 차값의 반이 넘는 거를 곤칠하려면 이게 말이 돼요?
경고등이 떠서 현대 정비소로 맡겼어요. 배터리 전체를 다 갈라고 해서 견적이 얼마냐 했더니 2,000몇백만 원 나온 데서 말도 안 된다 했더니 일부만 갈아주기로 했어요.
전문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주 살짝이잖아요. 살짝.
아니 2년 몇 개 안 된 차를 여기 살짝 여기 스크래치 났다고 해서 2,400만 원을 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건 안전 문제입니다. 불과 나흘 전에도 대구에서 코나 전기차에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잇따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 일단 오는 16일부터 리콜 조치를 합니다. 전문가는 배터리에 물이 닿으면 불이 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방수 처리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전기차는 배터리가 바닥에 밑에 났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됐을 때 물이 들을 수 있다. 장마철에 되게 위험한 차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무 이렇게 패킹 하나 가지고 방수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11만 8천 대인 국내 전기차를 5년 안에 113만 대까지 10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충전소와 정비 가이드라인, 안전점검 등 보완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실종됐던 중학생이 사흘 만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희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덮쳤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이 기습적인 파도에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가 해수욕장 밖으로 들것을 옮깁니다. 지난 5일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15살 A군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유족들은 슬픔을 억누르며 인사합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2명이 됐습니다. 구조된 학생들은 당시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비교적 바닥이 평평하고 수심이 얕은 편이지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종종 파도가 사나워지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한 시간도 오후 4시쯤으로 썰물이 밀물로 바뀌며 유속이 빨라졌습니다. 당시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먼바다에 영향을 받고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침묵의 습격자로 불립니다. 열흘 전 강원 고성 해변에선 엄마와 6살 된 아들, 조카를 덮쳐 목숨을 앗아갔고
어떡해.
지난 7월 경남 통영에선 베테랑 선장을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매년 5명 이상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해변의 안내 표지판을 확대하고 경고 방송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특권을 누리는 지방의원들, 오늘은 이해충돌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학교 후배의 동료인 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고 이리저리 발로 뛰고 또 고향 선배의 물건을 사달라며 구청 등에 명함을 뿌리기도 합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화를 본 사람은 순수해요. 의혹 뭐 이런 거 다 있더라고요. 전체에서. 이건 일은 좀 너그러이 좀 봐주시고.
누군가의 선처를 부탁하는 이 남성. 인천 중구의회 정동준 의원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구청 공무원 조모 씨의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자 이를 철회해달라고 직접 나선 겁니다.
하루도 안 돼서 전화가 왔으니까 제가 냈던 민원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사람과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구청장과 감사실장에게도 이야기를 해두겠다고 말합니다.
감사받다 했으면 그것도 저는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책임수가를 떼면 내가 감사실장한테 얘기해서 이걸 한번 봐주고
자기 자리로 보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기획감사실도 얘기하고 구청장도 얘기하니까.
이쯤 되니 정 의원과 구청 직원 조 씨의 관계가 궁금해집니다.
학교 후배하고 이제 약속이 있는데 가니까 그래서 조 씨가 거기 있는 거야. 내 후배하고 친하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너 연결 한번 해볼게. 그 바깥에 나와서 이제.
아, 전화로.
당시 정 의원은 구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정 의원의 후배는 구청 공무원 조 씨가 있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하는 이였습니다.
너그러 이번 일은 봐주자고.
그런 얘기 한적 없다니까요.
드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만 선처를 해주자. 그런 이런 이야기 없고. 말씀.
그런 얘기 한적 없고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부정청탁이에요.
이 사안을 살펴본 국민권익위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 북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선승현 구의원은 고향 선배 챙기기 의혹으로 의회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구청 등 관공서에 선배가 운영하는 컴퓨터 업체의 명함을 직접 돌리며 장비 구매를 요청한 의혹입니다. 실제로 구청은 이 업체에서 컴퓨터 500여 대 등 4억 7천만 원 규모의 장비를 샀습니다. 공개 사과는 의회 윤리위가 내린 징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을 부인합니다.
합법적인 입찰 계약이었고 해당 구청에다 명함 뿌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 주석의 활성화, 사회적 기여, 우성 구매, 그 조례에 의한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이 사안을 조사한 윤리위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선 의원이 그런 명함을 이렇게 뿌렸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4억 7천 정도 특정 회사가 그런 금액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가.
JTBC 전담입니다.
학교 후배의 동료 그리고 고향 선배를 챙겼다는 보도를 보시고 그럼 자기 이익을 챙기는 지방의원들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시청 등기 업무의 90% 가까이 독점하고도 몰랐다고 말하는 지방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기 군포시의회 이희재 시의원은 법무사로 겸직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군포시청의 등기 업무를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그가 따낸 계약은 군포시 전체의 87%입니다. 이를 통해 3,2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관용 차량을 살 때 자신과 아는 사람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시의회는 이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복 소송에서 이겨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징계가 내려질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제명은 너무 세다고 본 겁니다. 의회 안에서도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발생되는 당사자는 그거 봐라. 나 징계 제명 안 당하지 않냐. 네. 이렇게 되면서 더 큰 것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나는 법이 만들어주고 있다.
이익 환수를 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으로 구청은 이 의원에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자치법에는 이익 환수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세금으로 환수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진짜. 우리 직원들 등기사건을 해. 근데 그 주가 잘한다고 하는 거를 내가 뭐 등기사건 했는지도 몰랐어요. 가처분 받아들였잖아요. 네. 가처분 아까 그 집행인지 가처분 받아들였잖아요. 그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열린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구청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등이 참여했는데 서종수 구의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소규모 재건축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많다고 언급을 하더니 특정 주택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더니 주택과에서 담당 직원이 나와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합니다. 평범한 질의 같지만 해당 주택은 서 의원이 소유해 조합원으로 있는 곳입니다. 서 의원은 앞서 마포구의회 부의장일 때 해당 주택 재건축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서 의원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되레 뭐가 문제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양심 뭐 못난 말입니까? 내재는 내가 지키면서 내가 한다는데.
JTBC 이지은입니다.
삼성전자의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하는 편법을 써서 의원회관에 드나든 일로 국회가 계속 시끄럽습니다. JTBC가 국회 사무처를 취재해보니 이 임원이 기자를 사칭해서 국회를 드나든 건 확인된 것만 모두 100차례에 가까운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국정감사를 전후해서였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이모 상무가 국회 출입기자로 등록할 때 써낸 소속사 코리아 뉴스 팩토리의 주소지입니다. 언론사가 아니라 말고기를 파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가짜 주소를 내세우고 국회 출입 언론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온라인 기사도 계속 써왔습니다. 기사들은 대부분 야당 관련입니다. 이 상무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이곳 국회의원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선 방문하는 의원실을 적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기자로 등록되면 그냥 출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의원실에 들렀는지 기록도 남지 않는 겁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 상무는 최근 1년 이렇게 약 100차례 의원회관에 드나들었고 특히 주로 국정감사 전후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유호정 의원실에 간 것도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한 거라는 게 류 의원의 주장입니다.
오늘 갑자기 증인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이 도대체 뭐길래 매일같이 의원실에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일절 상의도 없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주은기 부사장 증인 신청 이후 삼성전자의 다른 관계자 4명도 의원실에 찾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이번 건을 조직적인 국회 유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삼성에 의해서 유린된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삼성전자 측은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또 이 상무는 무리를 빚은 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회사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오늘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감에선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실이 컴퓨터 파일 전송 기록을 달라고 해서 살펴보니 민주평통 직원 한 명이 사무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내려받은 기록이 나온 겁니다. 가요와 찬송가 파일을 받은 기록도 수천 건이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몰카. 민주평통 사무처의 업무용 컴퓨터 파일 전송 내역 중 일부입니다. 야동, 도찰, 몰카 등의 단어가 포함된 파일명이 보입니다. 모두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음란물로 13건이 발견됐습니다. 사무처의 한 사무관이 업무 중 이 음란물들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월에는 이거 소지만 하고도 처벌을 받죠?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업무 시간 중 10분 동안에 옮긴 가요와 찬송가 등 음원 파일도 2천 개가 넘습니다.
업무적인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했는데 뭐 이런 일을 하고는구나라고 좀 판단했을 당시에 갑자기 음원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업무용 컴퓨터를 감염시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논란이 일자 사무처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4년 전 25살이었던 권대희 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기관들은 의료진이 권 씨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권대희 씨 수술을 맡았던 성형외과 의료진 3명이 허가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2명이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 1명에게 지혈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던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검찰은 당시 의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전문기관 6곳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검사와 성형외과 측 변호인이 대학 동기라는 점이 이후 드러났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어 이를 무마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족은 지난 2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가 빠진 게 타당한지 재판부에 물은 겁니다.
의료 권력의 벽을 느꼈는데 그걸 힘들게 넘으니까 오히려 우리 편이 될 줄 알았던 검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에 부딪혔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법원이 받아들인 비율은 전체 재정신청건의 0.32%에 불과합니다.
명백히 보이는 죄를 덮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게 만드는 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에게 잘못된 건 덮을 수 없다, 진실은 덮을 수 없다는 걸 알리는
유족의 노력과 법원의 결정으로 당시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개정안을 놓고 여성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죠. 여당 안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전보다 못해진 거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 주변에 여성들이 누웠습니다. 임신 14주까지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의 입법 예고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한 낙태죄를 법 개정으로 오히려 되살려냈다는 게 여성계의 비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낙태 허용 기간과 처벌 조항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번 개정이 오히려 퇴행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평가했고 박주민 의원은 낙태죄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낙태죄가 더 공고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전체적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여성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정부안은 여성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당 차원의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전북 남원의 한 마을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온 성, 1300년쯤 전 백제시대에 쌓은 걸로 보이는 성벽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기도 전에 훼손될지도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 근처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건데요. 주민들도 불만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밀착카메라 정원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남원 보절면의 성산입니다. 예전엔 거령산으로 불렸다는데요. 사람들이 다니는 등산로가 닦여 있는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산 정상부를 돌다 보면 이런 높이 7, 8m의 거대한 성벽이 드러나는데요. 삼국사기에도 등장하는 백제시대의 거물성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아래부터 차곡차곡 쌓아진 성벽. 성벽 틈으로 식물이 자라고 이끼가 덮였지만 각진 돌들을 맞물려 괴어놓아 긴 세월 동안 거의 원형 상태로 보존됐습니다. 거물성은 백제에서 쌓아올려 통일신라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국사기엔 문무왕이 거물성을 공격해서 백제의 병사들을 제압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당시 기록을 분석하면 현재 남원 보절면과 장수군이 속한 이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전주에 4천원 넘어가는 직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여서 신라하고 백제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663년에 1,070명이 죽은 자리예요.
양쪽으로 이어져 있던 성벽이 끊긴 지점입니다. 이 성을 쌓을 때 쓰였던 바위들이 무너져 내려 바닥에 깔려 있는데요. 이 주변에선 당시 쓰였던 기와나 토기의 파편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아직 이곳에 대한 고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일대에 분포한 기와와 토기 파편들에선 전형적인 백제시대 양식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뭐 인장화라는 게 있어요. 기와의 도장을 이제 찍는 거죠. 일반적으로 삽입기 백제, 삽입시대에 나오는 인장화가 거기 나왔으니까 해당 유적이 송산사성이 이제 삽입기에는 그 점유되었다는 게 확실합니다.
문제는 아직 고증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8,000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겁니다. 성벽이 발견된 곳에서 발전시설까지는 1.5km 떨어져 있지만 전체 규모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지로부터 불과 3, 400m 정도 떨어진 산 중턱입니다. 학자들은 이곳에서 발견되는 바위들이 바깥 성벽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처럼 바위에서 평평하게 떨어져 나간 부위들이 걸쇠 역할을 하면서 맞물려 있는 모습들은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라는 겁니다.
문화재 훼손 가능성뿐만이 아닙니다. 태양광 시설 허가가 난 곳은 민가 두 채로부터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18에 시집 왔고 요 집생활 평생 살았는데 이거 이제 죽을 마땅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개야 통 터진 마음을 참말로 줄이 갖고 살들 못해. 잠을 제대로 못 자. 이거 무슨 꼴이냐고.
사업 허가에서 개발 허가까지 나는 동안 주민 동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 통보 받았으면 이렇게 울분을 안 터뜨립니다. 말 한마디가 없이 아무 상의도 없이 주민들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냥 허가 내는 거 좀 그냥 맨날 좀 해야겠다는 게 아무 안 나죠. 만나주지 않아요.
남원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전시설 반경 500m에는 문화재가 없고 민가 두 채는 주거 밀집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태양광 허가 관련 내부 지침과 조례상 민가가 10호 이상일 경우 마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허가가 날 수 있는데 해당 민가 두 채는 다른 민가들로부터 2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보니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
이왕 마을이요. 여기도 그러면 이름이 무엇이 있어? 그뭐 한 마을이 아니면.
이왕 마을.
여기도 이왕이요. 여기 싹 한 마을이요. 아니. 한 마을이요.
취재 과정에 마침 현장을 찾은 남원시 관계자에게 주민들이 항의했지만 행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행정에 가라. 이게 그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주장은 없어요.
전국 지자체 한 20군데 넘게 전화를 해봐도 담당자들이 한 가구라도 보호하는 조례가 다 있는 지자체도 많고.
조례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아,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입장은 이해를 해요. 말씀해 주시고.
남원시는 지난 2018년에만 무려 1천여 건의 태양광에 개발 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시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주민 보호 조항을 담은 조례가 생겼지만 유예를 주면서 묶여있던 허가 신청들이 무더기로 통과된 겁니다.
지금의 어떤 조례라든가 지금의 법상으로 보자면은 그 민원인의 그 지금 문제가 된 곳은 사실 태양광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 당시 법과 지침 이런 거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난개발을 막기 위한 관련법과 규정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 허가가 난 곳에서의 난개발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역사적 유적이 훼손되거나 누군가의 삶에 불편을 주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네, 좋은 밤 좋은 뉴스 원보가 중계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방송 원보가 중계. 충남 아산에 사는 뉴스룸 가족 주선희 님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자, 6살 은서, 조은서 양인데요. 뉴스룸 특히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원보가 중계 코너의 광팬이다라면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온 거죠. 야, 출동 파자마 삼총사 이런 거 보고 있어야 할 6살짜리 꼬마가 뭐 국정감사, 뭐 여야, 뭐 이런 충돌, 이런 뉴스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놀랍고 대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네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 제가 국회에서 회의할 때 문자, 이게 카톡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해드렸는데도 난 괜찮겠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그래서 지금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 오늘 국회 외통위 국감장에서 문자하다가 딱 걸린 겁니다. 제명의 발단이 된 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그거 고발당해서 오는 10일 토요일에 서울중앙지검에 딱 나가게 됐는데 의원실 직원들하고 국감 중에 그 문제로 이렇게 채팅하다가 걸린 거죠. 자,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먼저 한 비서가요. 검찰 출석 시간을 바꾸는 게 좋겠는데요. 딱 하니까 김홍걸 의원, 어떻게 하죠. 자, 그 비서. 토요일 10시까지 간다고 기사가 났으니 이 시간을 피해서 좀 비해서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시간을 딱 맞춰서 가면은 기자들이 검찰청 앞에 미리 진을 딱 치고 있으니까 더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해서 허를 찌르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번에는요. 변호사와 상의를 합니다. 변호사 왈. 의원님 차가 아닌 일반 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주시할 걸로 예상합니다. 딱 조언을 하죠. 그러자 김 의원, 방금 그 변호사의 조언을 그대로 복사해서 의원실 보좌진 채팅창에다가 딱 올리면서 아 그럼 다른 사람 차로 바꿀까? 라고 한 겁니다. 자, 민주당 안팎에서는요. 재산 문제 해명도 못해서 제명까지 당한 마당에 체면 차릴 게 뭐가 더 남아서 저런 국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예, 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의 스토리 다들 알고 계시죠? 아 이미 새 아이의 엄마였던 마크롱 여사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1990년대 초에 무려 15살 소년 마크롱과 24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졌던 아 이걸 사랑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사람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브리지트 여사는 원래 남편과 이혼을 하고 비로소 2007년이 돼서야 마크롱과 결혼을 했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고 있느냐. 브리지트 여사에게 버림받은 전 남편, 저 빨간 원 안에 저 남성 말이죠. 앙드레 루이 오지에르 씨가 이미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이제서야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2007년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서 버림받은 오지에르 씨는 완전 그때부터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마크롱이 처음 딱 대통령 되자마자 프랑스 기자들도 야 영부인의 전 남편을 찾아라 해서 5만 군데를 다 헤집고 다녔는데도 그 소재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뭐 제대로 된 이 사진 한 장 지금 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프랑스 주간지 갈라라는 곳에서 이 문제를 엘리제궁 영부인실에 문의를 했더니 아 사적인 문제는 코멘트할 수 없다 뭐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기억나십니까? 옛날 이 통신사 광고 카피 예 이런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자 마지막 소식 가보죠. 예 오늘 오후에요 복지부 출입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 하나가 이렇게 쫙 뿌려졌습니다. 이겁니다. 박능호 장관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 하스 인터내셔널 어워드 수상. 아 딱 느낌 오시죠? 이 상이 이 버클리 동문 중에서 자기 나라에 큰 기여를 한 사람한테 수여되는 상이라는 건데 그걸 UC 버클리 박사 출신인 이 박능호 장관이 수상했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저렇게 화상으로 진행된 수락 연설 장면까지 딱 찍어서 첨부를 해놨던 겁니다. 보도자료에. 일단 축하를 드리는데요. 딱 봐도 뭐 아무한테나 주는 상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자 그런데 좀 찝찝한 구석도 있습니다. 박 장관 지난 추석 연휴 때 이거 다 아시죠? 이 보름달을 아우라 삼아서 찍었던 이 추석 포스터 이걸로 한번 정말 된통 여론의 치도곤을 맞았던 상황에서 또다시 장관 개인 홍보에 열을 올리는 듯한 이 모습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미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입니다. 한창 토론 중인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머리 위에 저렇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앉죠. 자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이렇게 2분 넘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모습에 토론의 승자는 파리였다는 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파리채를 든 사진과 함께 이 캠페인이 계속 날 수 있도록 $5를 기부해달라는 농담 섞인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생방송을 준비하던 기자가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Freaking raccoons, man. God, again, this is the second time. It always comes around right about when I'm going to go on TV.
네, 갑자기 나타난 라쿤 때문에 화가 좀 난 모습이죠. 백악관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라쿤들 모습에 알리사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백악관 공동취재단 순서에 올리자는 청원을 시작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족자는 무려 3,5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친필 서예 족자입니다. 이 작품이 단돈 7만 5천 원에 팔렸습니다. 홍콩의 한 유명 수집가 집에서 7,500억 원어치의 예술품을 훔친 도둑들이 이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헐값에 팔아버린 겁니다. 도둑들에게 작품을 산 수집가도 진품일 리 없다면서 2.8m에 달하는 이 족자를 반으로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도둑들 가운데 한 명을 체포하고 두 명을 쫓고 있습니다. 원고지에 붓으로 눌러쓴 기역자가 선명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 말모이 원고의 첫 부분입니다. 1911년 독립운동가 주시경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기 시작한 말모이는 이후 14권의 조선말 큰 사전의 토대가 됐는데요. 문화재청이 한글날을 앞둔 오늘 등록 문화재였던 말모이 원고와 조선말 큰 사전 원고를 보물로 승격하기로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켜낸 노력의 결실이란 평가로 근대기 한글 관련 문화유산이 보물로 지정 예고된 건 처음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도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베를린시가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철거 명령을 내린 게 언제입니까?
네, 베를린시 미테구가 오늘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인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는 내용인데요. 이 안에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을 하고 그 비용도 협회가 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테구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서 독일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했습니다. 이 비문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다 이런 문구 등이 담겨 있는데요. 한일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군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고 미테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런 결정을 한 이유, 일본의 요청 때문입니까?
네, 미테구청의 이런 조치는 최근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한 지 며칠 안 돼서 나온 겁니다. 이 모테기 외무상은 독일 외무장관에게 직접 철거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도 현지 공관 등을 동원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철거 명령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는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압박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 스스로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했습니다.
네,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선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급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나 싶습니다. 격리 지침까지 어기며 퇴원 이틀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알게 됐으니 감염된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미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치료를 받으려면 1억 원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 윙 앞에 해병이 배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를 재개했다는 뜻입니다. 확진 판정 이후 닷새만, 퇴원한 지 이틀 만입니다. 백악관 내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상황에서 최소 열흘이라는 격리 지침마저 외면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걸린 게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a blessing from God that I caught it. This was a blessing in disguise.
감염된 덕분에 치료약을 알게 됐다며 실험용 약물 리제네론을 추켜세웠습니다. 모두가 자신처럼 치료받기 원한다며 약을 무료로 보급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약 개발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 유세도 재개할 태세입니다.
To be quite honest with Regeneron, we have no good data to tell us what that is because it's so new, been used on so few patients.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치료받으려면 적어도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간다고 추산했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서민은 막대한 청구서로 빚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미국인에게 더 큰 낭패감을 주는 건 앞으로라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무 때나 입원 치료를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JTBC 임종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응은 어떤 식으로든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핵심 지지층이던 고령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4년 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는 민주당 후보 힐러리보다 노년층에서 더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더 많은 표를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선 표심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큰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노년층 지지율 격차는 최고 2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공화당 우위 구도가 무너질 수 있는 추세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이 전체 유권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접전지 플로리다에서도 노년층이 바이든 후보를 더 지지합니다. 지난 대선에선 이곳에서 트럼프가 이겼지만 이번엔 질 수도 있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거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60대 이상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he's going to do good for the community. I think he will. Yes, I will. Mm-hmm.
Trump also is not too much bad. They don't use the mask and Biden also is good person, I think so. Better than Trump.
노년층이 등을 돌린 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상당수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달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뉴스 중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시인 루이즈 글릭입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올해로 77살인 글릭에 대해 신화에 기초한 작품 세계 그리고 꾸밈 없는 시적 표현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1993년에 퓰리처상, 2014년 전미 도서상 등 미국의 주요 문학상을 휩쓴 글릭은 119년의 노벨 문학상 역사에서 16번째 여성 수상자가 됐습니다. 주식 양도세의 기준을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동학개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내년부터 3억 원으로 내려가는데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해 주식 양도세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가족 합산으로 종목당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이후엔 3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로 3년 전 예고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부 큰 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주가도 떨어질 거라고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기준액도 줄었는데 지금처럼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5대 직계 좀비 속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정부 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에는 21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만 빼고 여야 모두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행대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
정부 여당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하나마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저도 오늘 내일 법안 발의를 할 겁니다. 10억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가족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방식은 바꿀 수도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세대 합산을 개인 인별로 이렇게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일반 도로 자동차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또 주택가 같은 이면 도로는 시속 30km까지 낮추는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뿐 아니라 내년 4월까지 전국의 모든 도시로 확대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인데요. 정작 탁상행정이다, 심지어 과태료 장사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갑 기자, 네. 언론 보도로도 나왔죠?
네, 어제자 일간지 온라인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시민들의 반응이라면서 서울에서 경운기 모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신 그런 반응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느리다, 현실과 거리가 멀다라는 건데 기사에 나온 반응대로 뭐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속 50km로 줄이라는 것은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미 2009년부터 권고해왔습니다. 교통안전 선진국들은 이런 권고를 잘 따라왔다고도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크다는 건데 실제로 속도를 5% 낮추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30% 낮아진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WHO 권고가 나온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는 네. 건데 그러면 실제로 선진국들이 좀 잘 따르고 있습니까?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하고 있는 나라 2018년 WHO 조사 기준으로 총 72개 나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OECD 회원국만 따로 또 추려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나라를 빼고는 모두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바쁜데 다들 이렇게 천천히 가면 차만 더 막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 통념이 생길만 하죠.
네.
하지만 실제 시행 후에 오히려 교통 흐름이 좋아졌다 이런 해외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엔 국내 실증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카카오 내비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한 속도를 먼저 낮춘 서울 일부 구간의 실제 주행 상황을 분석한 건데요. 먼저 서울 종로 도심 일반대로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대에 시속 3.3km까지 차들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네. 서울의 중부 한 이면도로를 또 보면요.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로 낮췄더니 출근 시간대에 최대 시속 2.8km까지 차들이 더 빨리 달릴 네.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어에는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 소위 유령 정체가 줄기 때문입니다. 제한 속도를 낮추면 그만큼 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 차선 변경이나 뭐 급제동 이런 경우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전체 도로 흐름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속도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이 늘었다. 이거 뭐 세금 더 거두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제한 속도 낮추기는요 이미 박근혜 정부 하반기에 구체화됐습니다. 2016년 10월에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라는 권고가 OECD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와 협의 후에 나온 제안입니다. 비슷한 시기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도 정책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 넘은 카드 로카. 리얼뉴 콜로라도.
네, 뉴스룸 이어갑니다. 프로야구 순위는 3위. 가을 야구도 눈앞인데 성적이 좋지 못해서 물러난다는 감독. 야구 팬들은 오늘 손혁 감독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왜 그만둔다고 했을까? 그 해석은 분분한데요. 정작 손 감독은 역량이 부족했고 아직 채울 게 많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득점을 할 때마다 선수들과 약속된 세리머니를 하며 키움을 이끌었던 손혁 감독. 그러나 떠날 때는 짤막한 말만 남겼습니다. 기대한 만큼 성적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야구 순위를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3번 이기고 7번 패하긴 했지만 3위 키움은 5위까지 주어지는 가을 야구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독 부임 첫해 3위를 달리면서 사퇴한 감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도 만류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고민하셨다고 하셨고 완강하셨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습니다. 키움은 감독 본인의 부담감이 컸다고 해명했지만 정규리그를 12경기 남겨놓고 지휘봉을 내려놓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구단 경영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졌고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구단 고위층의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야구 감독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 감독을 해임시킨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키움은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준우승한 뒤 장정석 감독과 결별하는 뜻밖의 선택을 했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손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손 감독의 뒤를 이어선 데이터를 바탕으로 팀의 전략을 짜던 김창현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선임됐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기상학 박사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관측했던 것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 9월 평균 기온을 보면 평년보다 좀 낮았습니다. 올해 역대급 장마로 예상과 다른 선선한 여름을 맞이했지만 그보다 앞서 찾아왔던 겨울의 날씨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난 1월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은 23.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반팔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더워야 할 땐 덜 덥고 추워야 할 땐 덜 추웠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기온을 보면 4월과 7월은 상층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쌀쌀했고 지난 1월과 6월은 역대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 외 다른 달도 상위권에 속하며 9월까지 평균 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네,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 하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최근 WMO 보고서를 보면 지난 5년간 전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로 1.1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해수면 상승이 빨라졌고 북극 해빙의 면적도 올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면적을 기록했는데요. 남극 빙하 역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최악의 기상재해로 폭염이 꼽힐 만큼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미국, 호주, 심지어 북극에도 전례 없던 산불이 났습니다. 올해도 평년보다는 따뜻하지만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는 등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끝으로 내일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해상에 있는 이 태풍 찬홈은 차고 건조한 공기에 막혀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모레까지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천천히 이동을 하는데요.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한 이 고기압과 함께 북동풍을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경상해안 쪽에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내일은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에도 점차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해를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고 제주와 부산, 울산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24도, 대구는 23도로 예상됩니다.
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쉬운 감정이야.